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811명, 확진자는 37,198명으로 증가했다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9일 현재 31개 성에서 89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들 사망자 가운데 81명은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 거주자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신규 중증 환자는 87명, 의심 환자는 3,916명이며 의학 관찰을 해제한 밀접 접촉자는 31,122명으로 증가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홍콩에서는 누적 확진자 26명, 마카오에서는 10명, 타이완에서는 1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당국은 중국으로 가는 직항 선박의 운항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은 본토 담당 부처 대륙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의 봉쇄 도시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보건당국은 지난 4일 타이완 입경 2주 전 중국과 홍콩, 마카오 지역 한국에 입학한 적 있는 크루즈에 이어서 6일부터는 국제 크루즈선의 입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성을 최초로 제기했다가 탄압받던 중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중국 의사 리원양의 어머니가 아들을 취조했던 중국 당국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리원양의 어머니는 중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리고 아들이 한밤중에 우한 경찰로 불려갔고 이후 어떤 설명도 들은 적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위험성을 알고도 아들이 환자를 치료한 것과 사망한 데 대해서는 환자 치료는 아들의 바람이었고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원양의 부모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알려졌지만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원양의 죽음이 중국 당국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자 중국은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명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리원양 사망 후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 그를 추모하는 글과 신종 코로나 관련 정보를 통제하려는 중국 당국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당국에 의해 삭제됐고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위챗의 수많은 계정도 삭제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당국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해온 34살의 시민기자 천수수 씨가 지난 6일부터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은 천추 씨의 가족과 친구들을 인용해 그와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라면서 천 씨의 실종이 중국 당국의 검열 강화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천 씨의 친시들은 중국 공안부로부터 천 씨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돼 격리 조치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미한 워킹그룹 회의가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현지 시간 9일 오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웡 부대표가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당국자와 만나기 위해 서울을 방한했다면서 미한 워킹그룹 회의에서 웡 부대표가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한 워킹그룹 회의에 대해 남북협력과 인도주의 사안 등 밝은 미래에 대한 구상 등을 포함한 북한 관련 이슈에 있어 동맹인 한국과의 지속적인 긴밀한 조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웡 부대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예방하고 청와대와 통일부 당국자 등과 회동한 뒤 12일 한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동열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웡 부대표 간 미한 국장급 협의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며 미북 대화와 조속한 재개를 끌어내기 위한 남북협력 사업의 제반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9일 러시아와의 친선조약 체결 2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의 번영을 이룩해 나가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마칩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북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입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미 의회에서 78분간 국정연설을 했는데 북한 문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안 한 배경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예, 이번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냐 하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올해 세 번째 국정연설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한 것을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럼 그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아주 가장 단순하게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특별하게 이뤄놓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화 체계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안도 없다 이런 현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와는 달리 지금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협상에 응할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지난 연말 상황을 보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렇게 흔쾌하게 받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두고 관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강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해가 아닙니까?
예.
외교 안보 문제는 사실 대통령 선거 전에서 큰 이슈가 되지는 무엇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역시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 아닙니까?
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국정연설에서 사실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체로 자신이 집권 3년 동안 이룬 경제적 성과에 굉장히 강조점을 뒀는데요.
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강조점을 뒀고요. 외교 안보,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남미 문제, 베네수엘라죠. 그리고 중동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예. 지난 2017년과 18년 국정연설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알아볼까요? 최원기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과 북한이 그 장기간 교착 국면, 일종의 갈등을 한국 시간으로는 5일 오전 11시가 됩니다. 미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78분간 국정연설을 했는데요. 연설의 한 70%를 그 자신이 이룬 경제적 성과를 이제 주로 얘기를 했고요. 외교 분야에서는 이제 중국, 특히 이제 중국과의 그 1단계 무역 합의로 이제 길게 얘기를 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난 2년간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국정연설과는 상당히 좀 대조가 되는 대목인데요. 2018년의 경우에는 북한을 7번 언급을 했습니다. 많이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네.
당시 북한을 그 잔혹한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을 했고요. 2019년의 경우 그러니까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경우는 4번을 언급했는데요. 북한을 1번, 한반도를 1번, 또 김정은 위원장을 2번 언급했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정상회담 이후였기 때문에 앞에는 제가 그 잔혹한 독재 정권이라고 예를 했는데 이때는 그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아니었으면 북한과 전면전을 지금 벌이고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아예 언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내 정치 상황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에 이걸 언급하는 게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외교 정책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외교면에서도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언급을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관측,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 지금 최현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런 판단도 가능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득실을 따지는 것보다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에서 가장 핵심 이슈는 경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문제 가장 많은 비중을 뒀고요. 그리고 대외 문제에서는 사실 그 중남미 문제나 중동 문제를 잠깐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북한보다는 훨씬 더 중요도가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상황이 진전되고 있고 계속해서 갈등과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교착 상태에서 아무런 진전이나 새로운 움직임이 없는 북한 문제보다는 대외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이쪽 중동이나 이런 쪽에 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중동 평화 구상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득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런
예.
부분을 굳이 그 배경을 얘기하자면
예.
그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요.
예.
득실과 관련해서도 사실 분명히 판단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관련해서 지금 비핵화 협상은 여러 가지 이만 세 번을 만났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비핵화 관련한 진전은 없거든요.
예.
물론 이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또 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성과다.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이제 연말을 지나면서 북한은 그것도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맞으면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있고요. 또 득실면을 따져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 특별히 북한을 언급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평양에서 CNN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어쩌면 지켜봤을 김정은 위원장이나 외무상 간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북한이 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앤드류 김 등 그 과거 북한하고 그 담당했던 그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그 핵심 간부들, 특히 이제 외무성 또 김정은 위원장의 주변의 인물들이 자신들보다 어떨 때는 그 미국 정치 사항을 상당히 그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어 놀랐다 이런 그 얘기를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아마 짐작컨대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외무성 간부들 또 수뇌부들이 이날 그 11시에 이제 평양 시간으로 그 연설을 했으니까요. 오전 11시니까 아마 CNN 등을 통해서 그 이걸 지켜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대책도 세우고 반응도 보이고 이런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대로 이제 예상과 달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네.
아마 추측해 보면 아마 북한 수뇌부 또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같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그 의미 배경을 아마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또 뭐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그 골치 아팠던 탄핵 문제도 일단 이제 지나갔고요.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선거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친서를 보내는 등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 관계를 내세운 그런 외교를 또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굉장히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계속 얘기해온 것이 있거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그것보다 더 여러 차례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자면 속내를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당국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이 고위 당국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더더군다나 미국 대선에서 물론 외교 정책이 대선의 핵심 쟁점은 아니지만 외교 안보 분야에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전을 이룰 수만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분야에서 이루는 거의 유일한 성과라고 업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져버리기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이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 관계를 내세운 대북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은 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전망을 해볼 수 있다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친서를 보냈습니다.
예.
또 작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죠. 태양절을 맞아서 생일 카드를 보냈습니다. 이때도.
예.
자, 2월 달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예.
생일을 맞습니다.
네.
이때 무렵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면은 친서를 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네.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외교를 통하지 않고는 북한과 진전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북한 자체가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더 대선 국면이 더 진행돼 갖고 본인이 일정이 바빠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에서도 벗어난 마당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설 가능성은 제법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의 일각에서는 정상회계보다는 실무협상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무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실무 협상 얘기가 이제 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여태까지 두 번 그리고 판문점 회동이 한 번 있었는데요. 처음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일종의 휘둘린 그런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들 이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핵화 협상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검증이니 무슨 단계적 해안이니 폐기니 불능하니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정상회담을 덜컥 하지 말고 실무자끼리 차근차근 만나서 하나의 합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상들이 추진하는 게 좋다. 이런 이제 하나의 입장이기 때문에 실무협상 얘기가 나오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뭐 이것은 미국의 입장이고 북한이 이제 뭐 어떻게 나올지 북한은 오히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나올지 또 그런 제안을 하게 되면 또 미국이 그런 거부를 할 건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미국의 그런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 이거는 이제 그 판단하기 곤란한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실무 협상 이제 가능성을 물어보셨는데요. 미국의 국내 정치적 얘기를 좀 해보면요. 지난해 이제 그 12월 또 이후부터 계속 사실은 미국이 그 실무 협상을 갖자 이렇게 제의를 했지만 북한이 뭐 가타부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2월부터 이제 그 탄핵 이거를 당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실무협상을 해봐야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 따라서 탄핵 사태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평양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탄핵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북 간의 모종의 좀 움직임이 있고 북한이 아마 그 운신의 폭이 좀 생겼다고 판단을 하면. 일종의 그 실무협상이든 아니면 실무협상에 앞선 어떤 접촉이든 이런 걸 통해서 이 가능성을 좀 그 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이제 상황을 판단하고 나올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이번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5일 워싱턴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들을 상대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He'll be doing what's right for the American people, whether it's popular, unpopular, risky, not risky, right up until the day of the elections.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고 대선 직전까지 인기 있는 결정이든 아니든 미국 국민들에게 옳은 결정을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말은 올해 미국이 대선을 치르는 해이지만 대선이 미국 협상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말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신 예, 대로 예.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미국 내.
예.
그러니까 대선하고 미국 협상은 무관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 성과가 있으면 진행을 할 것이고 예. 이런 얘기인데
예.
그렇지만 어떤 그 고위 당국자가 올해는 대선이기 때문에 미국 협상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은 사실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제 대선이 그 미북 협상에 어떤 연계를 갖느냐라고 한다면 아주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협상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득이 된다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 분명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하는 것 자체도 북한과
네.
이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자산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선거가 임박한 마당에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은 선언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고요.
예.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서 지금 뚜렷한 성과가 전혀 없는 마당에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안 아닙니까? 국제정치적으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능성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기는 했는데 북한은 여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새해 들어서 그동안에 공언을 했던 뭐 혹 이 새로운 길이라는 길 이것을 지금 갈 작정으로 있는 건지요?
그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신년사가 안 나오고 지난 연말에 그 전원회의에서 나온 그 나흘간 했던 그 전원회의 보고를 이제 신년사를 대체했고요.
예.
거기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겠다. 미국하고의 더 이상의 뭐 대화는 없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실제로 이제 새로운 길이 이제 외부에서는 대개 그 핵국가로 가겠다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그 언급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그 전제 조건 무엇이 안 된다면은 뭐 새로운 길로 간다든가 이런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모호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북한이 그 새로운 길로 진짜 가고 있는지 미국하고의 대화를 완전히 지금 다 그야말로 끝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이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예. 북한은 어떤 조건에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정리 삼아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북한이 그동안에 매우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자기들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사례로 제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연합훈련 한국과의
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거나 또는 그 연합훈련을 중단 또는 취소하는 것. 이것이 적대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되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은 대화 자체는 시간 낭비다. 이렇게 북한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의향을 전달하거나 행동을 취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그것이 정상회담일지라도 별로 관심이 없다. 적어도 입장 표명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무 협상이든 이것이 정상회담이든 그 조건을 상당히 또 이제 하나 추가한 것이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나 앞서 언급하신 새로운 길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미 사실 그런 쪽으로 그 결심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력갱생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면은 그 협상 재개에는 더욱더 멀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를 실행에 옮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북한의 비핵화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다른 조항의 실행 여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당시 그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제 합의한 게 4개 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북 관계 개선이 있고요. 비핵화가 있고 미군 유해 송환 등 이렇게 4개 항인데요. 전부 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동안 뭐 정상회담 2번, 판문점 회동 1번 이렇게 됐지만 비핵화도 뭐 진전이 없고 최근에는 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대가로 영변 핵 시설 폐기 이것을 이제 그 지난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언급을 했는데 결국 이제 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요. 그 뭐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면은 이제 양측 간에 상당한 아직도 그 이견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벌써 지금 정상 간 벌써 세 번이나 만났고 또 영변 핵 폐기에 대해서는 이미 미북 간에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제재와 관련해서 일정한 양보를 하게 되면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지금 서로들 안 만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접촉이든 실무 협상이든 만나서 얘기를 서로들 이제 계산서를 한번 놓고 맞춰봐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과 일본이 북한 비핵화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말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뭐 한국이 좀 중재자 역할을 더 해야 된다고 의미를 두고 있는 걸까요?
예, 사실 그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이런 발언은 중재자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북 제재와 관련한 공조를 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비핵화 협상을 한국이 이제 중재자로서 좀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적극 나서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 대북 제재 최대 압박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이끌어내고 또 그걸로서 비핵화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그렇고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들어서 부쩍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말이 나오는 배경은 사실 한국 정부가 새해 들어서 미북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않고 있으면서 남북한 관계도 굉장히 냉각돼 있는 상황에서 일단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서만이라도 미북관계를 추동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개별관광이라든지 이런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그 제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예.
그리고 남북관계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도 중재자 역할에 나서달라는 것보다는 공조의 전선을 예. 좀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되겠다.
예.
이런 거에 그 강조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미국 정치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정연설 다음 날인 5일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탄핵 정국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당시 판결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He is hereby acquitted of the charges in said articles. I am likewise grateful to the Sergeant at Arms and his staff
for the assistance and many courtesies.
네,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재판장을 맡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목소리인데요. 로버츠 대법원장은 탄핵안에 대한 표결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죄다 이렇게 선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탄핵 심판에서 벗어난 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좀 커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이 이제 길게 보면 한 4개월 반, 작년 연말부터 시작돼서 지금 쭉 이 해를 넘겨서 지금 진행이 됐는데요.
예.
지금 들으신 대로 이제 미 상원이 탄핵에서 이제 무죄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보면은 이 탄핵 정국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외교 안보 면에서도 별다른 운신의 폭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집중을 해서 탄핵 국면을 어떻게 무죄로 받고 이것을 이제 극복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외교 안보 쪽에서도 특별하게 새로운 뭐를 협상을 하거나 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관측종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그 탄핵에서 벗어나서 미국 내적으로 이제 정치적 승리자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외교 안보 면에서 상당한 그 운신의 폭을 커졌고 그걸 근거로 해서 좀 나설 것이다. 또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아직 지금 대선의 맘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외교 안보 면에서도 상당한 움직임이 있고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북한 문제, 미북 관계의 지금 교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하는 데 변수가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면 미국의 뭐 상하원 의원들은 이 미북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저희 VOA가 그 의회에서 대북 정책에 주로 이제 관심 갖고 있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상하원의 군사위나 외교위 소속의
예.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의 말하자면 견해들을 그동안 쭉 들어봤습니다.
예.
대체로 이제 엇갈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기조는 좀 부정적입니다.
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그런 입장들이 많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대북 압박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예. 것들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네. 주장이 대체로 많이 있고요.
예.
또 어떤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이 굉장히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대체로 실무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뭐 과거와 달라진 게 뭐 전혀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되려면 이 북한 문제를 풀면 어쨌든 좀 유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여론의 그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그 미국의 그 대표적 그 여론조사 기관이죠.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47%인데요. 47%가 지금 취임 후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또 하나 물어본 것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그러니까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이제 집권 2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재선돼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반 50% 미국민들은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50%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재선 가능성이 좀 여론조사로 보면은 좀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 민주당 쪽도 이제 뭐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한두 명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그 여유 있게 이기는 것이 좋으니까 외교 안보 분야에서 뭔가 그 성적을 거두는 게 좋다.
예.
점수를 따는 게 좋다. 그렇게
예.
얘기를 해서 북한과의 어떤 그 협상을 통해서 외교 안보 쪽에 점수를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성과에 덧붙여서 11월 재선에 이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이제 중요한 거고요. 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조건,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제시해야 실무 협상, 뭐 정상회담 이런 것이 돼야 이제 뭐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데요. 아까 처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제 북한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들 이제 지나갈지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자, 이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6일 기자회견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 밝히신 구상을 외교부 차원에서 잘 뒷받침하여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발전이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뭐 한 가지 이 개별 관광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 남북협력사업으로 그 한국 정부가 새해 들어서 적극 추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개별 관광 아닙니까? 예. 그 밖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강경화 장관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그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이제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남북 관계도 개선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도 추동하겠다.
예.
이런 입장인 거고요. 이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강경화 외교장관 등등 고위 당국자들이 한결같이 확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제자리에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을 뭔가 깨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에 뭔가 진전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이 마코에서 미북 간 대화 제약의 노력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뭐 이것을 확인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한국이 벌이는 노력은 이제 그 눈에 보이는 대목도 있고요, 눈에 예. 안 보이는 이제 이런 대목도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들으신 대로 이제 그 강경화 장관 예를 들어 개별 관광.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개별 관광 그 자체가 중요한 뭐 이런 것보다는 북한이 일단 실무협상에 나와서 미국과의 대화를 하고 이것을 통하면은 개별 관광 같은 그런 이득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되면은 남북 간에 여러 그 이득이 있는 그런 희망적인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주는 하나의 그 신호, 눈에 보이는 이제 신호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그동안 미북 사이에 상당히 많은 중재 역할을 예를 들어서 북한과 미국 간에 아직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상당한 지금 간극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재하는 일종의 절충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미국 북한에게 다 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지난 연말 그 서울에서 한 발언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미국은 그동안 주로 그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를 하면서 일괄 타결 얘기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검증 비핵화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비핵화 한 다음에 뭐 제재 완화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스티븐 비건 대표의 그 서울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단계적 비핵화 한국과 북한이 바라는 것과 상당히 접근해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것도 있고 그 마크에 아마 한국이 모종의 방안을 만들어서 상당히 미국에 이렇게 해야만 비핵화도 되고 북한과의 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 이런 중재안을 마련해서 설득한 게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데 북한이 1월 말부터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 잠깐 들어볼까요?
이 새로운 악성 비루스에 대한 위생선손 사업을 강화하고 이 비루스를 막기 위한 사업을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그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확진자는 없는 상황입니까?
예,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북한 보건성의 국장급 간부가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그런 환자가 발생한 것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예.
다만 이제 의심 환자가 발생했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상당히 북한이 여기에 굉장히 그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고 말하자면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서 보고 대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중국 당국의 발표를 보면 북한과 인접한 단둥, 바로 신의주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국경 지역에서 지딘성이죠. 이런 쪽에서 말하자면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 확진자가 북한으로 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관측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미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소식통의 말이라면서 북한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북한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밝히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네네.
분명하지 않다라기보다는 북한 당국은 그런 아직 발생 환자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진전 상황을 좀 두고 봐야 하는 그런 마당입니다.
네. 이제 1월 말을 기해서 북한이 국경을 봉쇄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북중 무역도 이제 끊어지는데요. 경제적 여파가 좀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22일을 기해서 이제 관광객 또 북중 간의 모든 그 인원 통행 또 화물 이런 것은 이제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사실 북중 간의 이제 트럭, 열차를 이용한 물품 수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이 그 4년째 그 고강도 대북 제재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 간의 이런 공산품 또 생활 필수품 흐름이 이제 끊어졌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요. 지금 일각에서는 북한 내 그 장마당 종합시장에서 상당히 뭐 장사도 안 되고 물품이 공급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소식, 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한 소식,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2020년 새해 시작과 함께 미국에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대중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의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대중음악계의 최고 권위상 그래미 시상식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프로 미식 축구 챔피언을 결정한 NFL 슈퍼볼 경기가 열렸고요. 한반도 시각으로 2월 10일 오전에는 세계 열리는 오스카상이라고도 불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세계의 시선이 모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아카데미상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영화상, 아카데미상.
세계의 3대 영화제라고 하면 프랑스의 칸 영화제,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 국제 영화제를 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계 영화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축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작되거나 미국에서 상영된 외국 영화만을 대상으로 시상하지만 그 권위와 명성이 결코 낮다고 말할 수 없는 영화 축제가 바로 아카데미 시상식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시의 할리우드,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이죠. 거기서 인정받은 영화와 배우들은 세계 정상을 의미합니다. 세계 최고라는 명성과 권위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극장가로 수출되고 배급되는 엄청난 효과가 보장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카데미상의 역사.
미국의 아카데미상은 1927년 당시 할리우드의 영화산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창설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흑백의 무성 영화가 줄을 이뤘던 시절이죠. 세계사에 큰 획을 긋고 있었던 미국의 영화산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고 평가받은 감독과 배우, 제작진들에게 아카데미상을 주기로 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시상식은 1929년에 열렸습니다. 작품과 감독, 배우상 등 12개 부문의 수상자가 선정됐고 할리우드의 루스벨트 호텔에서 수상자를 위한 작은 연회를 열었습니다. 1934년부터는 시상식이 해마다 열렸습니다. 1941년부터는 수상자를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해서 축제 긴장감을 더했고요. 1953년부터 텔레비전으로 방송됐습니다. 아카데미상의 수상자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 대상의 작품이나 후보들을 특정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작품과 후보를 가려내는 방식이죠. 각 분야별로 축약해놓은 후보 가운데 최고의 작품, 감독, 남녀 주연과 조연, 각본, 편집, 음악 그리고 외국어 영화 부문, 장단편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총 24개의 경쟁 부문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공로상 등의 수상자도 가려내고요. 시상식 날 현장에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주인공을 발표합니다. 특히 작품상과 감독상, 남녀 주연 배우상, 각본상, 빅5, 5대 주요상으로 꼽는데요. 특정 한 작품이 그 모든 상을 휩쓸어 화제가 된 해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화제의 수상작과 배우들.
미국의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의 인생 역정을 그려낸 대작 중의 대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아시죠? 카사블랑카, 레인맨, 왕의 연설 등이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이고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로마의 휴일의 여주인공 오드리 헵번, 양들의 침묵의 앤서니 호킨스, 대부의 말론 브랜도,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로버트 드니로도 바로 이 아카데미상에 빛나는 배우들입니다. 영화제의 역사가 90년을 넘어서니까 화제의 기록도 많습니다. 누가 가장 많은 상을 받았는지,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작품은 무엇인지가 늘 회자하는데요. 무려 11개 부문을 수상한 명작, 1959년에 제작된 배너가 있고요. 뱃머리 난간에 올라선 남녀 배우가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자유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던 1997년의 화제작 타이타닉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타지 영화의 대명사, 2003년에 세계를 휩쓸었던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이 있습니다. 한 번도 받기가 어렵다는 감독상을 네 번이나 받은 이가 있습니다. 서부 영화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존 포드 감독이 있고요. 배우 중에서는 캐서린 헵번이 4번, 메리 스트립과 잭 니콜슨, 다니엘 데이 루이스 등이 3번의 아카데미상을 받았는데요. 무려 22번이나 아카데미상을 받은 사람은 미키마우스부터 백설공주, 곰돌이 푸를 세계인들의 동심에 담아준 애니메이션 역사의 상징적 인물 월트 디즈니입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아카데미상의 전설로 남아있을 듯합니다.
아카데미상과 오스카.
아카데미상은 오스카상이라고도 불립니다. 수상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황금빛의 트로피에 오스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트로피는 34cm 길이에 4kg 정도 되는 황금 도금의 나상 모형인데요. 영화 필름 통 위에 서 있는 남성이 중세 기사처럼 칼을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 트로피가 오스카라고 불리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남편 오스카를 닮았다, 오스카 삼촌을 닮았다 했던 아카데미 관계자들의 표현에서 유래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이 오스카상을 손에 쥐고 아카데미 무대에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것이 영화인들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은 어느 영화에?
자, 세계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2020 아카데미 시상식 올해 최고의 작품상은 어느 영화가 받게 될까요? 세계의 명차 포드와 페라리의 이야기를 담은 포드 앤 페라리.
I'm Rick Dalton. It's my pleasure, Mr. Schwartz.
1960년대를 배경으로 잊혀져가는 액션 스타와 매니저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Or is it getting crazier out there?
코미디언을 꿈꾸던 주인공이 악당이 되어가는 그 불평등과 빈부 격차의 사회에 경종을 울린 영화 조커.
I'm working on a novel. It is a story of my life and my sisters.
미국의 남북 전쟁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네 자매의 성장 이야기, 작은 아시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그리고 패러사이트라는 명문명으로 후보에 오른 한국 영화 기생충 등 아홉 개 작품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Is it okay with you?
아카데미상과 한국.
올해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한국 사람들에게 더욱 특별합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아카데미상 후보에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해 무려 6개 부문의 이름을 올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패러사이트.
우리한테 착하다니까.
진짜 니가 착한 거지.
부잣집과 가난한 집,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공생의 물음을 던진 영화입니다. 칸 영화제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고 아카데미상과 더불어 미국의 양대 영화상인 골든글로브상, 최근 영국 아카데미 각본상과 외국어 영화상을 받아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과연 어떤 상을 받을지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811명, 확진자는 37,198명으로 증가했다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9일 현재 31개 성에서 89명이 추가로 숨졌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들 사망자 가운데 81명은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 거주자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신규 중증 환자는 87명, 의심 환자는 3,916명이며 의학 관찰을 해제한 밀접 접촉자는 31,124명으로 증가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홍콩에서는 누적 확진자 26명, 마카오에서는 10명, 타이완에서는 1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당국은 중국으로 가는 직항 선박의 운항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은 본토 담당 부처 대륙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의 봉쇄 도시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보건당국은 지난 4일 타이완 입경 2주 전에 중국과 홍콩, 마카오 지역 항구에 입항한 적이 있는 크루즈에 이어 6일부터 국제 크루즈선의 입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성을 최초로 제기했다가 탄압받던 중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중국 의사 리 원영의 어머니가 아들을 취조했던 당국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리원양의 어머니는 중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리고 아들이 한밤중에 우한 경찰로 불려갔고 어떤 설명도 없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위험성을 알고도 아들이 환자를 치료하다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환자 치료는 아들의 바람이었다고 말하고 상황이 매우 심각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원양의 부모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알려졌지만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원양의 죽음이 중국 당국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자 중국은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리원양 사망 후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 그를 추모하는 글과 신종 코로나 관련 정보를 통제하려는 중국 당국에 대한 비난 글들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당국에 의해 삭제됐고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위챗의 수많은 계정이 삭제됐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당국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해온 34살의 시민 기자 천수스 씨가 지난 6일부터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은 천수스의 가족과 친구들을 인용해 그와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라면서 천 씨의 실종이 중국 당국의 검열 강화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천 씨의 친지들은 중국 공안으로부터 천 씨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돼 격리 조치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9일 천 씨의 실종이 알려지면서 중국판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그를 석방하라는 글과 우한 폐렴의 위험성을 처음 고발한 중국 의사 리원양 사건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미한 워킹그룹 회의가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알렉스 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현지 시간 9일 오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왕 부대표가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당국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을 방한했다면서 미한 워킹그룹 회의에서 왕 부대표가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한 워킹그룹 회의에 대해 남북 협력과 인도주의 사안 등 밝은 미래에 대한 구상 등을 포함한 북한 관련 이슈에 있어 동맹인 한국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조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왕 부대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예방하고 청와대와 통일부, 그 당국자들과 회동한 뒤 12일 한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북한이 9일 러시아와의 친선조약 체결 2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의 번영을 이룩해 나가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새 시대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하는 북러 친선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외부의 간섭을 물리치고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는 데서 보조를 함께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두 나라 친선 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부합되게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은 앞으로 좋은 결실을 안아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 친선 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확대 강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